마태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근거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의 참뜻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세 가지 주제를 살폈는데요. 어떤 주제를 다루었습니까? 살인에 대해서,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고, 오늘은 맹세와 관련된 계명을 다루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앞서 다루었던 이 살인, 간음, 이혼에 비하면 맹세라는 주제는 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살인이나 간음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지만 맹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맹세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맹세를 포함시킨 이유는 천국 백성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맹세를 하시거나 약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맹세가 무엇인가요? 맹세는 약속한 대로 실천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이죠. 맹세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의 진실성, 말의 정직성, 신실함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맹세에 관한 계명을 제멋대로 곡해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오류를 바르게 교정하시고 또 적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 백성들이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십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맹세를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맹세를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33절을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고 하면서 마치 구약 성경을 맹세에 관한 율법을 인용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 하나의 계명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계명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맹세에 관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운 것을 종합적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이제 33절 시작 부분에 리얼을 표시해서 그 아래에 그 페이지 아래에 각주로 성경 구절을 달아 놓은 성경이 있을 텐데요. 세 구절이 있을 건데 두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민수기 30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거나 파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맹세에 관한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율법 가운데 맹세에 관한 법이 필요했을까요? 이 맹세에 관한 율법이 필요했던 이유는 인간이 타락한 결과 그 진실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람이 항상 진실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약속한 것을 실행할 수 있다면 맹세에 관한 율법이 필요하겠습니까?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진실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맹세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 거짓으로 오염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맹세를 지키라는 말씀은 부패하고 거짓된 네 본성, 아직 그 연약함이 남아있는 네 자신을 알고 경솔하게 맹세하지 못하도록, 헛된 맹세를 삼가도록 경계하는 말씀이죠.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신중하게 맹세하고, 맹세가 필요하다면, 또 맹세했다면 철저하게 지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빚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지요. 빚 보증을 서보셨습니까? 가족이나 지인이 빌린 돈을 못 갚을 경우에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빚에 대한 보증인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기 때문입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갚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보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부동산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서명란에 도장을 한 번 찍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번 찍어야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를 전세로 구하면 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고 다시 또 도장을 찍고 또 사인을 해야 되고, 그럼 중요한 문서는 비용을 지불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아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말로 해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속이지 않도록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 이 맹세에 관한 율법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죄악된 본성으로 인한 헛된 맹세를 억제하는 것이죠. 정직과 신뢰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꼭 지키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은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맹세하고 약속할 때는 지키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변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거짓되고 악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맹세를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지켰으며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이 변해서 지키지 못한 저버린 약속이나 맹세는 없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어기지는 않았습니까? 약속한 것이 부담으로 다가와서 후회하고 고민하다가 그 약속을 배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럼 최악의 경우는 무엇인가요? 최악의 경우는 약속을 해놓고 모른 척하면서 이유 없이 뻔뻔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988년에 변호사 한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선서와 거짓말 대회입니다. 선서와 거짓말 대회. 법조인이다 보니 법정에 자주 가는데 사람들이 증인석에 나와서 무엇만을 말하겠다고 선사하나요?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사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선사해놓고 끝나자마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불리하면 거짓 진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으로 선사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선서, 그냥 거짓말 대잔치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맹세를 꼭 지킵시다. 헛된 선서, 공수표와 같은 헛된 서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로서 서약을 하셨지요.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도와주면서 부부 관계를 지키기로 약속합니까? 다 대답하셨지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더라도, 때로는 좀 다투고 싸움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그 서약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 세례받고 입교할 때도 우리가 다 서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로서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다 예라고 대답하고 세례받고 입교해서 교회의 정회원이 되셨지요.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또 직분자로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서 임직을 받을 때 서약한 것도 있지요. 지나간 일로 여기지 말고 변함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그 서약을 이행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응답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면 기도 중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나왔다면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한 것은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맹세율법에 대한 왜곡을 이제 수정하십니다. 맹세에 관한 구약의 율법을 언급하신 다음에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맹세의 법을 마음대로 비틀어 놓은 것을 이제 바로 잡으십니다. 34절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것이 맹세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33절에서 구약에 근거하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구약 율법은 맹세 자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지요. 맹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맹세에 관한 이런 구약의 명령과 충돌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어떤 맹세도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법정에서 증언하고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종파 중에 퀘이커 교도가 있는데, 한국에도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들도 절대로 맹세하면 안 된다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맹세나 서약도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맹세에 관한 말씀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맹세를 금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맹세를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 하늘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맹세를 금하십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기 머리로 하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맹세를 했을까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했을까요?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그 책임감, 부담감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담이 적은 대상을 걸고 땅을 걸고 하늘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심지어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보다는 구속력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맹세하느냐에 따라서 그 맹세를 지킬 의무의 차등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또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면서 맹세에 관한 잘못을 지적하시는데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되도록이면 좀 지키는 것이 낫다.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킬 필요가 없지만 제단 위에 무엇으로 맹세하면요? 제물로 맹세하면 그래도 조금 부담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 헛맹세, 거짓맹세를 조장하게 되겠지요. 동시에 온갖 방법으로 맹세하면서 맹세를 남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나 약속은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소한 문제까지 맹세하면서 맹세의 값어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 맹세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맹세한다고 하면 더 의심이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맹세해야 할 바에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왜곡을, 잘못된 이해를 어떻게 교정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로 맹세했다면 그 하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네가 한 맹세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맹세했다면 그 땅 역시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어떻습니까? 큰 임금의 성, 큰 임금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머리로 맹세하더라도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약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맹세와 약속은 궁극적으로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며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맹세는 없다. 약속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모든 맹세와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맹세를 지키지 않고 약속을 저버리면 존귀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하고 뭐 가족 관계든지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또 사회 일터에서 일하면서 어떤 약속이든 맹세이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음을 명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참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겠다고 말한 일이 있다면, 약속했다면 실행에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만약에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지겠지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맹세한 것을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맹세에 대한 교훈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맹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또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한글 성경만 보면 옳다 한 번만 말하지 말고 두 번 말해서 강조하라는 뜻인가? 아니라 한 번만 말하지 말고 두 번 말해서 또 강조하라는 뜻인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옳다고 생각되면 그냥 옳다고 말해라.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니라고 말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말해라.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 맹세와 약속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맹세에 관한 교훈의 본질이며 참된 의미입니다. 천국 백성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대원칙은 무엇인가? 진실이에요. 진실함. 말에 있어서 거룩은 무엇인가요? 말에 있어서, 내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거룩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능변가인가, 달변가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추가하거나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사실이라고 했으면 사실일 거야. 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닐 거야. 저 사람이 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야 하는데 예라고 그렇다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죠. 또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 또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두렵고 손해를 볼까 봐 때로는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을 애매하게 하고 흐리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늘 할 수 있는 대로 진실하게 말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어 생활의 진실성, 정직성이 참 중요한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 이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먼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추측성 발언을 삼가야 합니다. 그것도 거짓이지요. 정직이 아닌 것입니다. 또 아는 데까지만 말하고 모르는 것은 나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또 의욕이 앞서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내뱉지 않아야 하겠지요. 또 저 같은 설교자들은 성도들에게 회중의 좋은 반응을,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 기도 응답받은 사실들을 간증할 기회가 있을 때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명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짓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또 교묘한 말로 자신을 우리는 위장하거나 미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도 늘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는 다른 말 하면서 카멜레온처럼 말을 바꾸지 않는 것이 정직한 것이죠. 그리고 갈등하는 상황에 있다면 힘 있는 자의 편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서야 하겠지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근거 없이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그런 말들은 참 귀에 듣기는 좋습니다. 귀에 듣기 좋다고 해서 그런 거짓, 험담, 비방을 용납하면 이웃의 명예를,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또 진실하지 못한 말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도 않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괜한 오해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아니라면 침묵하지 말고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웃의 결백을, 그 사람의 결백을 아니라고 변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거예요. 진실한 거죠. 그리고 아첨하지도 않아야 하겠습니다. 내게 돌아올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과장하는 말을 하는 것은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있어서 정직과 진실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신 다음에 중요한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악에서 나온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진실이 아닌 모든 말, 제가 앞에서 예로 들었던, 적용했던 이런 모든 거짓된 말들은 그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인들도 참 우리도 때로는 무심코 또 거짓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상인이나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더 자주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참 거짓이 만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짓이 난무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류의 첫 사람도 속였지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였지요. 지금도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자기 왕국을 지금 확장시키고 유지시키고 있어요. 이 거짓의 나라를. 그러나 사탄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기만을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진실하게 대화하고 말하면서 내가 거짓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나타내어야 하겠지요. 진실한 말로서 내가 진실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그리고 에베소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천국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건 옛사람의 습관이야. 거짓된 습관이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 거짓은.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진실을 말하라.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는 진실의 나라여야 합니다. 정직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답게 진실하게 말하고 거짓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약속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킵시다.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평범한 말 한마디라도 믿을 수 있도록 정직하게 말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참 이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을 치유하고 정화하는 우리 명덕의 식구들은 모두 다 진실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참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